저희가 4월에 들어가면서 이미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레위기 묵상을 한참 하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직접 육성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고별 강화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죠. 이 매일 성경 스케줄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좀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데 참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신약을 생각하게 되고 또 신약을 읽으면서도 구약적인 어떤 성취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신약은 구약의 그리스도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키는 우리가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그 성경을 읽는 것에 중심적인 키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크리스토 센트릭 또는 크리스토 텔릭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약적으로 읽어낼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들이 학자들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뭐 여지없이 이견이 없이 구약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구약을 성취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덮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남아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묵상을 오늘 16장을 읽었는데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레위기 묵상 일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속죄일의 본문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만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이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이 규례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 이걸 여기서 발견하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고 계시는가?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약을 펼쳐보면은 사도들의 서신서에는 그리스도가 가득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스도적으로 행동하는 게 뭔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게 뭔지, 신약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사실은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지금 현재 살아계신 그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어떻게 확증되고 어떻게 설명되는지 그 노력이 신약에 가득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 너희가 그 안에, in Christ,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를 이 본문 속에서 성령께서 발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뜨겁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도 이 대속죄일을 제3자 입장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속죄일을 맞이한 이스라엘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입장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죠.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29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달력은 지금 현대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 이 16세기에 만들어진 양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은 지금의 한 3월쯤 되거든요. 지금의 한 3월쯤이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이 시작하는 때인데, 그러니까 7월 10일이면 한 9월쯤, 한 10월쯤, 가을이죠, 가을. 9월, 10월쯤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대속죄일 날짜 이렇게 치면 구글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글이 2022년 욤키푸르는 언제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을 지금도 의미 있게 지키고 있거든요. 2022년 욤키푸르 날짜는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4일 저녁부터 10월 5일 해질 때까지다 라고 구글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가을이죠, 가을. 10월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날짜로 이 7월은 사실 종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7월에는 10일에 있는 이 대속죄일 뿐만이 아니라 7월의 첫날 1일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이 있고 15일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에 나팔절, 10일에 속죄일, 15일에 초막절,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죠. 나팔절은 그날 7월 1일이 되면 길게 나팔을 부는 날인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너희가 곧 서리라 하는 신호입니다. 너희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는 나팔로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 그 이후 5일 후에 있는 초막절은 절기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요한 의미가 뭐냐면 땡스기빙,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담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되었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그러면서도 40년을 우리를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초막절, 땡스기빙.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속죄일이 끼어 있습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는데, 그러니까 속죄일이 7월 10일, 초막절이 7월 15일, 그 5일 사이에 가장 어두운 날 그리고 가장 밝은 날이 일주일도 안 되는 차이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레위기 전체의 분위기는 이 초막절의 기쁨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속죄일의 분위기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쉽게 기쁨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레위기는 그렇게 쉽게 어떤 밝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잖아요. 레위기 쭉 읽어오면서 레위기는 어떤 것들을 명령하는가?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해라. 제사를 하기 전에 보통 7일 정도 이렇게 규례가 돼 있는데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부정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성결하게 그날을 기다려라. 성결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해서 보았죠. 제사장이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넘어가지 않는 어떤 삶에 있어서 정함과 부정에 대충 넘어가지 않고 너희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철저한 구별을 가르치는 정결법. 이런 레위기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기쁨과 감사, 어떤 자유함보다는 조금 엄숙함, 그리고 엄중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등이 레위기가 자아내는데, 이 모든 의미들이 한 지점으로 수렴되고 그 한 지점이 수렴되는 한 지점이 뭐냐 하면 속죄일입니다. 그동안 규례에 있었던 모든 명령들이 이 하루에 다 종합됩니다. 그래서 1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레위기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앞에를 쭉 읽어왔다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앞에 내용을 전혀 모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보세요, 한번 1절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아론의 두 아들이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그 부정함과 정결함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구름이 뭘까요? 이 구름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은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고, 실제로 애굽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앞에 인도하시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이동하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 군대를 막으셨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막이 완공되어서 봉헌할 때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증거로 그 회막을 구름으로 빽빽하게 덮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치가 구름이죠.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 나오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거룩한 옷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재료는 뭔지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고요. 그 옷을 제사장이 입는다는 것은 성결한 삶을 의미하죠. 성결한 삶. 7절에 보면은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나와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가 된다, 한 마리는 산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나병 환자 정결 예식에서 보았던 거잖아요. 정결한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부정함을 입고 피를 흘리지만 한 마리는 그 부정함을 안고 훨훨 날아가는,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이 염소에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물론 번제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제사는 속죄제죠. 죄를 속하는 제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본문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기에는 구세주, 우리가 믿기에는 구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분을 믿어 정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날 근거가 되지만,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부정하고 그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심판주 맞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에게 구속주요. 그러나 그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예수님의 존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정한 자에게는 심판주가 맞습니다.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뭘 타고 오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요, 제사장의 거룩한 옷, 그 세마포 옷, 제사장은 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깨끗한 세마포로 쌓여졌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분만 입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속될 자들에게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의 모든 것은, 사실 속죄일의 모든 것은 타이폴로지,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날만 허락된 이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기억하실 텐데요. 성막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구조물은 아니죠. 겉에 기둥을 박고 그 기둥에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그 에어리아를 바깥과 안을 구별합니다. 그죠? 바깥에서 함부로 볼 수 없게 천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딱 한 곳 동쪽에만 출입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제단과 물두멍이죠. 항상 불과 연기가 타오르는 제단, 그리고 항상 깨끗한 물로 정결케 하는 물두멍이 그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그 뒤에 텐트가 있는데, 하나 텐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가죽으로 이렇게 덮은 텐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텐트 안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The holy place. 거룩한 장소. 그런데 그 성소 안쪽을 들어가면은 그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내부 끝에 이렇게 천장으로부터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가려진 비밀스러운 안쪽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고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2절에 여러분 보시면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 어디죠? 지성소죠. 휘장 안쪽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 앞에 너희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12절 보시면은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그죠?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이날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허용되지 않는 가장 거룩한 날 이 공간과 시간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 기다려야 하는 공간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장소로 들어간다. 그냥 뭐 대제사장만 들어가면 되지 뭐 우리는 뭐 상관없이 그냥 서 있는 건가?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최소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렇게 거주하는데 최소 200만 되는 이스라엘이 회막을 향하여 숨죽인 듯이 조용합니다. 입을 다물고 눈은 회막문에 고정시키고 귀를 기울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나올 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과연 다시 살아나올 것인가? 왜죠? 속죄일은요. 속죄일은 여러분 3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함을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피를 들고 성소로 그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인 거죠. 이스라엘은 다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부정함으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거 봤잖아요. 개인의 부정함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시는데 제사장이 죽었는데 제사장이 죽은 건 물론이요 개인들의 부정함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속죄 제사가 거기서 드려졌겠습니까? 그거 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엑스트라 아니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속죄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장 거룩한 곳에 나아갔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의 끝에는 소리가 나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소리가 나는 방울이 달려 있는데 아무도 회막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소리로만 확인합니다.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만약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만약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 죄를 대신 가져간 가축의 피값, 그 생명의 값을 들고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서는데 근데 만약에 그 값이 인정되지 않아서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기와 우리들과 하나님 앞을 중보할 그 대제사장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 앞에 그대로 서는 거죠. 어떠한 보호막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겁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참 많이도 죽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죽는 날입니다. 죽음의 날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두려움 또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지성소 쪽으로 걸어갈 때, 마지막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이미 그 길에 피가 많이 흘렀죠.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그게 예수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를 지셔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까? 신약의 제자들이 입을 모아 외칩니다. 아니다. 그는 흠이 없었다. 그는 잘못이 없었다. 그는 결백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그 두려움을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야 했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흐를까요?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그 대제사장이 다시 걸어 나올 때입니다. 말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나올 때, 그때 대제사장의 기쁨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왜죠?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고 죽음에 처해져셨으나, 무덤에 머무르셨으나 두 밤이 지나서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다시 봤다면 그것은 아, 예수님 축하합니다, 다시 사셨네요, 예수님 그냥 축하합니다라는 축하 인사를 전하는 정도의 기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부활, 그를 믿는 자들의 모두의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다. 가장 어두운 날에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으나 다시 나왔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다. 사형수로 들어갔는데 무죄로 나옵니다. 물론 개인의 속죄 제사들도 모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대속죄일은 아주 이것이 극적이고도 근본적인 속죄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 담력과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아마 5일 후에 있을 초막절을 정말 기쁘게 준비했을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니, 그리고 이것들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자. 그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다가올 한 해를 마음껏 이스라엘은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대제사장의 그 사역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으셨습니까?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라는 찬송가의 후렴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성도들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예수님 개인에 대한 축하합니다, 다시 살아나셨군요 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회복인 거죠. 대제사장이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충족시키는 기쁨의 소식인 거죠. 사형선고로부터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누리는 기쁨,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당장 곧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 사형수가 이제는 not guilty, 무죄다, 너는 free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되찾은 가장 깊은 기쁨, 그 기쁨 아래에서 파생되는 기쁨의 확장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가장 큰 기쁨이, 그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온 기쁨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어떻게 가능하죠? 쉬지 말고 기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보장된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또 어떻게 가능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잘못에도 회개로 나아갈 때에 대속죄일과 주빌리, 희년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드려 다시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영원히 절망할 것도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한번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그 연합, 그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누리는 그 온전한 관계를 1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0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 관계, 서로 갚을 것도 미워할 것도 없는 중립적인 상태, 서로 기대할 것도 없는, 만약에 다시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한번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 몇이겠어요? 100이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만물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그 관계, 에덴 동산은 100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거역했다는 것은 0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 네가 지금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그냥 나랑 상관이 없다,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잘못을 한, 하나님의 말을 어김없이 어겨버린 마이너스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0이라면 심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죽었어야 했잖아요. 너희가 만약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죠? 어떻게 죽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속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죽지 않았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 아담과 하와, 벌거벗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첫 번째 속죄죠.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를 지고 어떤 가축이 죽은 거죠.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마이너스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는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신한 속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온전한 관계가 이미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속죄의 죽음은 마이너스에서 0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죽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속죄가 하는 것이죠.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거 은혜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 맞습니다. 이거 불충분한 게 아니라 은혜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 여러분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는 정확히는 0도 아니에요. 0 이상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자초한 파괴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도 없고 뭔가 더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아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란 뜻이에요. 플러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손에 쥐어주셨다. 뭔가 더 얻게 하셨다.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의 자리에서 이제는 살게 된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러 들어갔어요. 혹시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처지는 마이너스에서는 0이 되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누군가가 또는 가축이 피를 흘려 그 생명의 값으로 누군가 죽지 않게 되었다. 그게 제사 제도잖아요. 제사 제도는 마이너스인 사람을 0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0이 된 게 아니라 100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거라고요. 더 이상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리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100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연명하는 삶을 얻은 정도의 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백으로 다시 돌리셨다. 대제사장이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나옵니다.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갔는데 살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백이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죄의 사망을 피한 정도, 영 정도의 상태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으로 리셋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스타팅 포인트에 섰다, 다시 출발선에 섰다, 그냥 새로운 출발하는 자리에 우리를 되돌려놓으셨다 정도이겠지만 우리를 백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자리로만 돌린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회복하신 거라고요.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축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상태가 아니라 의롭다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은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새 출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죄가 없이 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걸음이 설령 초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의 걸음이 초보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직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나를 돌아보니까 죄에 번번이 지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힘에 부치는 하루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마치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연약함, 끝없는 연약함, 그리고 나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외부의 고난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고 결코 너를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무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구나. 바울이 자기의 죄가 생각 안 났겠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드는데, 스데반 집사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드는데 자기가 일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죄를 카운트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죠. 너희는 이제는 자유롭게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는 자유롭게 사랑하라. 더 이상 죄의 빚을 카운트하고 있지 말고, 더 이상 주저앉아 죄의 빚을 카운트하고 있지 말고, 사랑에 대해서만 더 사랑해야 할 것처럼, 사랑에만 빚진 자처럼 살아가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 있는 자로 스스로를 여기지 말고 그 거룩함, 그 사랑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으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희 스스로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속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의 일을 앞두고 대제사장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그 주님 믿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문자 속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 아니고, 문자 속에 갇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옛날 뜻 아니고, 살아나신 주님 믿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금도 온전함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 주님 믿는 건 아닙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무감각으로 일조하고 있다면, 전혀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기쁘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기쁜 찬양이 있어도 함께 노래하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활절이 다가오죠. 저희에게도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기쁨으로 지켰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 축제 전에 실상 우리가 처해왔던 현실이 고난주간으로 드러나죠. 순한 일로 대표되는 고난주간.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렸었어야 하는데 그가 대제사장으로, 내가 피를 들고 지성소에 나갔어야 했는데 그분께서 대신 지고 가신 그것. 구약에서는 속죄일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었겠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거룩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대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요. 그리고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 순환일, 그리고 부활 주일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캘린더, 미국의 스케줄상 이 부활절은 이스터 브레이크, 휴일로도 많이 간주가 되죠.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이 이스터 브레이크가 누군가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잠시 안식을 누리는 시간,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스터 브레이크, 무엇을 브레이크를 해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향하며 무엇을 브레이크해야 될까? 과연 우리의 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정말 말씀과 기도, 그리고 회개와 부활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하여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살아계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는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